잠깐 기도하고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 또 한 장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 그 말씀의 뜻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또 다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으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의도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또 모여 강해하고 또 듣고 마음에 깨닫고 기억하고 복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고 또 책망도 듣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17장 말씀, 왕에 대한 명령.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한 서너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끝에 왕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그냥 제목을 왕에 대한 명령에 붙여보았습니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악질, 흠이나 악질도 그냥 결함,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흠이나 결함이 있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어떤 흠이나 결함이 있는 소나 양, 우양이죠.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짐승 제물, 짐승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가증은 미워한다는 말이죠. 미워할 만한 일. 예쁜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는 일종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흠과 결함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좀 낮추어 보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런 예물은 왕에게라도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께도 그런 걸 드리면은 안 되고 이웃에게도 아마 그렇게 드리면은 좀 실례죠. 내가 못 먹을 건 남에게 준다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혹 줄 수 있으면 나누면 좋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먹을 것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가난하니까 얻어먹기는 먹을지 몰라도 좀 그렇죠. 좋은 양이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선물을,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높은 사람들에게, 왕에게 그런 흠과 결함이 있는 예물을 드리면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드리면 못하지.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지. 그걸 드리면은 불쾌하게 여기겠지. 난 놀리는가? 내게 이런 예물을 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미워할 만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레위기 1장 3절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흠없는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죠. 죄인은 남을 위해 제물이 될 자격이 없고 오직 자기 죄로 죽어야 마땅할 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인들을 위한 대속죄물,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2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사실 법적인 용어죠. 지금도 아마 법정에서는 쓰는 말 같습니다. 사실이라는 말은 사실을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실은 사실이란 말이고 사는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조사하여 요즘 프로 말하면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자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그러나 법전이나 그런 데는 사실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쉬운 말로 고쳐서 다 하면은 좋겠죠. 사실을 조사하여 자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아 무서운 말이네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죠? 한 사람은 거짓말해서 남 죽이면 아주 혼란하겠죠.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 그것도 그래도 거짓 증인들 세워서 하는 일이 역사상 없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 양심적인 사람들이 증거하게 해야 하겠죠.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증인들이 확실한 증인들이 두세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를 손을 대라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돌을 들어서 다 그 사람을 쳐서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사형 집행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내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어느 성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큰 죄니까 1계명을 특별히 어기는 죄니까 그러면은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 확인한 후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를 죽일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 그들이 먼저 손을 댄 후 모든 백성이 손을 대어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큰 악을 그 성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악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구약교회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온 교회가 점점 해이해져서 전에 뭐 그렇게 죄 지었는데도 괜찮은데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해이해지는 거죠. 교회가 금방 해이해져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는 순결함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구약교회의 순결성을 이렇게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내 성 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듯합니다. NISB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보통은 왜라는 히브리어는 와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맞지만은 그러나 권위 있는 PDB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왜라는 말이 또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12절에는 과연 오라고 하는 혹은 또는이라는 말과 대치해서 사용했습니다. 12절에는 오라는 말이 사용되어서 같은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천자히 어려운 말이죠. 천자히 하고 혹은 건방지게 혹은 오만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자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두려워 떨고 아멘 예 그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도 건방지게 예 혹은 오만하게 그거 예, 그런 나도 아는데 요새 누가 그거 지키냐 그러고 그걸 대항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죠. 건방지게 오만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와, 이것도 무서운 말.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아까 뭐라고 하지? 천자히 오만하게 온 건방지게 행치 아니하리라.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이게 이제 권징이라는 것인데 권징을 시행하면 교회가 질서가 좀 잡히지만은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 담이 무너지면 자꾸 이제 무너지듯이 점점 해이해져서 뭐 다 옛날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요새 누가 그렇게 그걸 다 법대로 지키는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해이하게 되고 말겠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각 성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들은 중앙성소로 올라와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나 당시 재판관에게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10절에 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10절에 계속 그런 표현이 또 반복되고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토라 법률 율법 율법의 뜻대로 11절에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11절에 또 그리고 또 11절에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 등 비슷한 문구를 다섯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우리 읽어보면 와, 이 같은 비슷한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오는구나 꼽아보니까 다섯 번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가르치는 대로 판단을 받고 그대로 행해야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오만하게 건방지게 행하고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가르치는 판결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죽여 무섭습니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요. 아, 저 사람이 예, 재판관이 제사장이 말한 것을 저렇게 건방지게 오만하게 대항하더니 와 사형을 당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 재판관이나 제사장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우리도 막 잘못하면은 우리도 죽어. 사람이 죽는 것이 제일 그래도 세상에서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죽는 너 죽어.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로만 죽어 그래도 법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질서 있게 또 성결성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고 다시는 오만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쭉 그냥 읽고 나가고 있지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결함 있는 예물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처형하라.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소송이 걸려서 잘 판단을 못할 때는 중앙성소로 올라와서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몇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왕에 대한 그런 명령인데 다시 읽어보십시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미 이방 나라들 주위의 나라들은 다 왕들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늦게지만은 그 이방 나라를 본받아서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내다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 법을 주십니다. 그들은 과연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 세우기를 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와 같고 사사는 왕과 같은 통치자이니까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정치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사사와 같은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사가 사무엘이 순회 정치를 하듯이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정치하는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사무엘이 이제 늙자 사무엘을 대신하는 이제 왕을 세우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왕 세우기를 구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아마 인간 왕국의 실패를 통해 사람의 뿌리 깊은 죄악성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만 참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이 처음 왕인 사울을 세운 때로부터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우상 숭배가 충만하고 음란이 가득한 부도덕한 사회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실패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하셨지만은 인간 왕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왜 실패하느냐? 인간이 죄가 뿌리 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다. 모세가 통치하는 광야 40년이나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사사시대 이전에 짧은 기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았죠. 모세시대에도 얼마나 툭하면 어찌하여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돌로 모세도 쳐려고 그러고 한 번은 모세 제쳐놓고 우리끼리 다 왕을 세워서 대표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나 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없지 않은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은 오늘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것을 제압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깨우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참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을 것이다. 모세는 왕의 자격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울 때 인기투표하듯이 누가 멋있느냐 잘생긴 사람이나 또 혹은 세상적인 학벌 또 인맥 또 지연, 학연 뭐 등등 요새 말하는 그런 스펙이라고 요즘은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보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아마 인격성이겠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인격성을 사실은 보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사울이 처음에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변질됐어요. 인격성이 중요한 인격성의 요소는 경건과 도덕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이 없는 자는 그것은 인격이 기본 인격이 되지 않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이 악을 떠나고 의와 선을 행하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런 자가 인격자고 그런 자가 왕이 될 만한 자다. 왕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인격적인 성숙함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목사는 왕은 아니지만은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도 왕은 아니지만은 장로를 세울 때 성경이 디모데전서 3장에 요구하는 그런 자격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흠결이 없는 성숙함이라고 할지 인격적 성숙함 지식은 기본이고 이단 사상 가지면 안 되고 보수 정통적인 성경적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사상이 반듯한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것은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죠. 당신 남편 어떠세요? 당신 아빠, 너네 아빠는 좀 어떠시냐? 애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죠. 그러죠. 우리의 인격성은 가족들은 늘 같이 사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는 위선자예요 위선자예요 집에서는 거짓말하면서 교회만 가면 거룩한 척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걸 못 봐주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그건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건 문제가 심각한 일이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아빠요 진실한 분이에요. 유능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진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매우 양심적인 우리 부모님은요 아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요 이론 한 장도 아주 정직하고요 정확하고요 참 사람 됨됨이가 된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만 간혹 있는데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경건과 도덕성,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완전한 자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시는 자, 인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자를 세우라.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므로 그들 중에서 세우고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16절 모아보십시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모세는 왕이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죠? 말을 많이 두면 우리 군대가 든든하니까 그러지 말라. 아니, 지금 세상 나라들은 그거밖에 의지할 것이 없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야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들 많이 준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든든하게 군대가 든든하니까 우리는 됐다. 그래요, 됐어요. 그런 군대 영락없이 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신약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고백하기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든든하고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나라는 우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렇다는 말이죠. 또 신약의 교회는 적어도 우리의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힘이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절제하게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르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일부 일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도 알아요. 결혼 중에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음행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음행에 그런 실수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일부일처 꼭 결혼도 하고 자기 아내만 예뻐하라. 결혼한 사람들은 명심하십시오.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배우자에게 다정하게 하십시오. 배우자에게는 한량없이 다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적이게 하십시오.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은 이상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너무 조금 다정하게 웃으면 저 사람 나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결국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셋째는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 부요와 사치는 돈이 많으면 사치스럽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아니라고 교만하게 만들며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교훈에 딱 나와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세상에.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실 때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심어진 씨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잘 받았는데 아멘 하고 예수님 이신칭의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습니다. 아멘 하고 잘 받은 것 같은데 예,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같이 있어놓으니까 씨가 조금만 자라려고 하면 자꾸 꾹꾹 찔릅니다. 가시처럼 찔러서 성장이 영 없습니다. 예. 암만 가도 맹탕 똑. 죄송합니다. 맹탕이라는 말이 그렇죠. 매일 똑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자라지 않고 예, 신앙이 항상 그렇게 그 수준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아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예, 물질의 부요함이라는 것이 복이 아니고 매우 위태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돈 많이 벌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주님 내가 천국 못 들어가도 좋사오니 그런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 됩니다. 돈을 벌기는 벌어도 주님 내가 돈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돈에 내가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쓸 만큼만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은 좋아요. 쓸 만큼. 그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 가지고 이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쓰는 돈은 예, 적절한 것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천국 갈 때 그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다 넘겨줘도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그걸 몰라요. 예. 자식들은 또 자식들대로 열심히 벌어서 살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아니죠. 그거는 원하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은 기도는 바로 해야 된다고요. 재물을 많이 넘겨주면 너는 천국 못 들어가라 그런 말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돈 몇 억씩 남겨주면서 너는 돈 많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가지 말라 그 말과 같으니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주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다. 이 매덕은 위험하게 그지 없으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믿음 잃어버리면 너는 지옥 간다. 그러니 내가 이 유산을 주는데도 참 조심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주어도 줘야지. 그건 믿음 위주로 유산이 넘어가야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왕이었지만 이 세 가지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고 또 예?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하는 말에 다 걸렸어요. 그는 여기에 다 부족해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입해왔고 열왕기상 4장 10장에 보면은 또 700명의 왕후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고 세상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은금을 많이 모았고 열왕기상 10장 14절 21절 22절에 결국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주의한 것에 다 걸렸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영장구하리라. 모세는 왕이 행해야 할 한 중요한 의무도 말했는데 그것은 율법책을 복사해서 평생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 늘 곁에 두고 살아라. 예? 주야로 읽어라. 오늘도 몇 장 읽었느냐. 그 말과 같이. 왕이 이 의무를 잘 행하면 사람들을 위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면 얼마나 왕이 그 권세 권력을 가지고 별별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지요. 그게 다 정치의 부패가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 참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시종일관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는 자라면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의 왕위가 든든히 지속될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또 성경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요절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첫째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주께서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욱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하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또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만 위해야 하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흠과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스라엘 사회는 각 성에서 우상 숭배의 악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런 자를 사형시켜야 했고 그 외의 악들도 재판장들의 판결을 따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을 뭉틀어서 보면 그렇죠. 악을 제거하라. 악을 권징하라는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오만하게 재판장의 판결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교리적 도덕적 악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 사상의 변질 윤리적인 오류 윤리적으로 십계명의 어느 계명에라도 윤리적으로 어긋나면 그는 어긋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했다면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리적 도덕적 악에 대해서 충실히 권징을 시행하라. 요즘 교회가 안 하고 있지요. 있죠. 특별히 독립교회의 약점은 권징의 약점이 있죠. 그래서 당회를 튼튼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당회가 정신 차려서 바로 하지 않으면 당회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교회가 아니고 노회총회, 노회총회가 있다고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회총회가 있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노회에 상소할 수 있고 그를 고소할 수도 있고 또 총회의 삼심제처럼 노회총회가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지만 독립교회는 그것이 약점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당회를 잘 세워서 당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충실히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교회에 참된 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해이하여지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고 너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의 지도자들, 당회원들이 그럴 수가 없고 당회가 있어야 되고 당회가 없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당회가 있어야 되고 당회가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시고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까? 바로 안 하면 옮겨버릴 거야. 그렇게 할.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이죠. 셋째로 왕이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좀 알고 그들과 교통하는 것이 뭘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나 돈, 사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언젠가 우리가 그런 얘기 생각했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다 그만 그만한 줄 알고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고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줄 알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춥지 않게 따뜻한 옷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투덜투덜대고 불평스럽게 왜 더 좋은 것 안 주냐고, 더 좋은 음식, 또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그거는 물론 불만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꼭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 닮았구나, 조그만 어려움은 이 만나가 지루하게 만나만 주고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 거 다 먹으면 그게 좋은데,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기력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기력이 좀 약한데 고기도 좀 주세요, 그러면 고기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불평하지 말아요. 항상 만족하게, 자족하게, 나는 행복한, I am happy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나는 참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예? 말이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넷째로 왕이 율법책을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평생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 속에 있는 이 교만이 남보다 조금 나으면, 돈이 좀 더 많이 벌어지면, 좀 더 많이 공부하면, 남보다 좀 더 예쁘면, 모든 남보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지 말아요. 많이 가졌을지라도 더 겸손해지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처신해야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 성경 읽으면 나오는 거, 성경 속에서 깨우치는 것이에요. 성경 장수만 채우지 말고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현세의 삶도 복되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첫째로 섬기며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을 제거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이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가 땅의 헛된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겸손함을 늘 유지하면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